원래 주일은 부활의 날입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부활, 이 주일 새벽에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일을 늘 그렇게 부활절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이 주일 새벽을 깨워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우리 마음이 흡족한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죠. 사실 세례 요한의 목베임 사건을 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왜 지켜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예비자이잖아요. 길을 닦으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옛 시대 세례 요한은 사실은 이제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옛 시대는 가고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의미 속에서 세례 요한의 목베임을 그냥 허락하셨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죠. 여기서는 어떤 의미에서 구약으로 보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신 사건과 좀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그런 민족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헌신했으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맞죠. 그런데 자 민수기 20장 무리바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리라라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 민수기 20장 11절과 12절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모세가 혈기를 이제 부린 거죠. 이제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잘 참아왔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제 참다 못해 혈기를 부렸어요. 그냥 하나님은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했는데 그냥 꽝꽝하고 두 번이나 쳐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그 결정이 좀 혹독하다고 생각될 수가 있죠. 아니 그럼 우리는 혈기 한번 부리고 지금까지 애써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겼는데 혈기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지금까지 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혈기 부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중에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자기도 그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또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내용이 신명기 3장 25절 26절에 나오죠. 자, 25절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더 이상 언급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죄에 딱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 일로는 말하지도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 이렇게 로마서 가보면 아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면서 율법은 몽학선생 초등교사 역할을 했고 결국은 믿음 곧 구원 우리 복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나중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이제 헬라식으로 말하면 예수라는 이름이 되거든요. 히브리어식으로 하면 여호수아 헬라식 그리스식으로 하면 신약 언어로 하면 예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 아 몽학 선생의 역할을 했거나 세례 요한의 역할 그리고 예수 곧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셨거나 이것이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연결하는 그런 연결고리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어떻게 여겨야 될 것인가? 이제 이사야 57장에 보면 의로운 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이사야 57장 1절, 2절에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도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그들은 평안히 들어갔나니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라고 이렇게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많은 의인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뭐 창세기 4장 아벨에서부터 또 나중에 그 사가랴 이르기까지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평안하게 그 침소에 들어가리라라는 그런 말씀. 아마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삶만으로 끝나지 않냐고 그 죽음 이후에까지 생각하시니까 육신의 삶에서는 억울하고 또 순교 당하고 또 의인의 죽음이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평안히 들어가리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실 이사야 57장 말씀은 요시아 왕을 염두에 두고 했던 이사야 예언이거든요. 근데 요시아 왕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이렇게 이사야 57장 말씀을 통해서 의인이 평안하게 들어갔다라는 그런 평안이 쉬게 되었다라는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 안식은 천국의 안식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서는 우리가 다 하지 못했지만 천국에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니까 그 의인의 죽음조차도 우리는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앞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시작하면서 오병의 기적으로 연결되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오병의 기적은 세례 요한의 목베인 사건과 항상 세트로 따라다니는 이야기인데 세례 요한의 목베임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본격적인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 예수님의 삶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요한의 순교는 복음을 담당하는 자들이 치랄 혹독한 대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복음으로 살다 보면 또 전도하다 보면 이런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다가 순교당하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당하기도 하고 지금도 공산국가나 무슬림 국가에서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학살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앗이 마치 밀알 하나가 떨어져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그런 순교의 피를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요한의 죽음 과정을 보면 딱 예수님이 죽는 그 과정을 연상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이 억울하게 죽는 것처럼 예수님도 사실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죽죠. 로마 처형 방식대로 요한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목베임 사건, 십자가 사건 그렇죠. 또 주변의 강압에 따른 헤롯의 사형 결정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결국은 십자가에 내주거든요. 죄 없다는 것을 알고도. 오늘 헤롯도 사실은 이 요한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하들과 자기 그 이제 의부 딸이죠. 그 딸의 요구대로 그대로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이 배경들은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면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맨 마지막에 썼던 편지가 디모데 후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이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썼던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런데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말하는 게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대표적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2장에서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3장, 4장이 계속해서 4장까지 내내 고난을 받으라. 사실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적으로 남겨주고 싶은 그 메시지가 네가 사역하면서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무너지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네가 고난을 받고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마지막 유언으로 디모데에게 남겨주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또 사명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고 있고 이 세례 요한의 참수 사건은 그래서 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참수를 당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배교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교했기 때문에 참수를 당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세례 요한이 배교했다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고 칭찬을 받은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고 세례 요한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이제 예수님 그 길을 열어놓고 순교 당한 인물,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죽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14절 이렇게 말씀 보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이유는 그 앞에 12절,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 발라 고친 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이 목베어 죽인 사람이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14절에 보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여기저기서 드러났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막 드러나니까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이 헤롯은 믿게 되었어요. 16절에도 헤롯이 내가 목뺀 요한 그가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 헤롯 대왕이 아니고 헤롯의 아들 헤롯 안디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 유대 지역을 세 개 지역으로 분할해서 통치하게 됐는데 유대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가 이 헤롯 안디바, 이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디바는 요단강 오른쪽, 지금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은 갈릴리 쪽을 이렇게 통치하게 됐는데 헤롯 빌립이 동생이어서 그 빌립의 아내를 이쪽 헤롯 안디바가 자기 아내로 뺏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하나님의 그 정의에 옳지 않다라고 자꾸 선지자적인 그런 발언을 하고 지적을 하니까 기분이 매우 안 좋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또 헤로디아, 곧 이 헤롯 안디바의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이 헤로디아 입장에서는 자꾸 자기를 부정하다니까 이 세례 요한이 자꾸 걸리죠. 그래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19절에 보니까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를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바로 20절 헤롯 곧 자기 남편이 된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함으로 보호하며 또 그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그랬어요. 이 세례 요한의 이 지적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면서도 또 달갑게 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내 된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는데 죽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제 딱 때가 온 거죠. 헤롯의 생일날, 자, 그 딸이 춤을 기가 막히게 잘 추니까 헤롯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무엇이든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신하들과 그 딸 앞에서 공언을 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다른 곳에서는 이 딸이 살로메라고 그러는데 이 헤로디아 딸 살로메가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묻습니다. 근데 무엇을 원해야 될까 했더니 그 어머니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해라 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죠. 24절에 그리고 25절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변에 얹어 내게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 헤롯 안디바가 결국은 죽이기를 꺼려했던 세례 요한을 사람들 또 자기의 약속 이것 때문에 헤롯을 세례 요한을 못 빼어서 이게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는 죄 없음을 알고 내주는 그 과정과 어쩌면 거의 흡사한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참 사건은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타내는 예표적인 그런 내용이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헤롯은 자신의 이 불의한 결혼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요한을 원수처럼 여겼지만 또 그를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죽이기를 꺼려했다는 거죠. 사실 요한의 말에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옥문은 열어주지 않았다. 이것이 어쩌면 현대인의 신앙을 나타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을 죽이지 않음으로 불편하지 않을 만큼 그냥 실천하고 불순종의 불씨를 계속 남겨두죠. 이 헤롯 입장에서 보면 절반의 순종이랄까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로 알고 죽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옥에 가두어두고 그냥 듣는 것을 번민하면서도 또는 달갑게 듣고 있고 이런 모습이 마치 현대인의 모습 온전하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절반의 순종 한편으로는 말씀을 듣는 것이 또 좋은 것 같은 또 한편으로는 온전하게 순종하기 힘든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 헤롯을 통하여서 성경은 비춰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구하는 것을 다 지금 줄 수 있다라고 허기를 부렸던 헤롯은 자기 딸, 예, 그러니까 딸도 아니죠. 그 의부 딸이죠. 세치 혀 하나 다스리지 못한 채 이 어린 딸에게 결국은 놀아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헤로디아가 원한 대로 그 딸이 원한 대로 세례 요한을 못 배워서 이렇게 참수를 하게 됐는데 예수님은 그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낫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의인으로 알면서도 죄 없음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그 요구에 결국은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렇게 우리가 죽임당하시고 이런 고백을 하죠. 본디오 빌라도는 사실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인 것 때문에 의로운 예수, 메시아 예수를 죽인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죠. 오늘 헤롯 안디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거룩하고 세례 요한이 거룩하고 의로운 자인 줄 알면서도 결국은 그를 못 베어 죽인 인물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도 사실은 불편하지 않을 만큼 신앙생활하고 결국은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냐면 이 죄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의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순종하고 오늘도 주님 뜻 따라 우리가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우리 3대 동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금요일 날 봤던 게 오병이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잔치를 제가 금요일 날 잠깐 비교해 드렸는데, 헤롯의 잔치는 왕궁에서 있었던 잔치. 그러나 자기를 위한 잔치였고, 그 잔치에는 무서운 피가 있는, 핍박이 있는 그런 잔치였죠. 근데 예수님의 오병이의 잔치는 빈들에서 있었던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는 예수님 자기를 위한 잔치가 아니고 백성들을 위한 잔치, 양들을 위한, 목자 잃은 양들을 위한 잔치였고, 그것의 오병의 기적을 통하여서 정말 풍성한 잔치, 행복한 잔치가 되게 했다. 그래서 이 두 잔치를 성경은 우리에게 비교해 주고 있는 거죠. 헤롯의 왕궁 잔치, 예수님의 빈들 잔치. 어떤 잔치가 우리의 진짜 추구하는 잔치냐. 사람들은 왕궁 잔치를 늘 구하죠. 조금 성공적인 잔치를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빈들이라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진짜 행복한 천국 잔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잔치가 빈들이지만 예수님이 계심으로 행복한 천국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